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마지막 5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에게 생명, 호흡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저희를 오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자네의 떡을 달라고 간구하지 아니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맛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던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맛보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단에선 연약한 종 이와 같은 말씀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수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그를 떨어뜨려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됩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 중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인데요.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 뜻을 잘 알고 있었던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혜에 감격하며 그렇게 다윗 앞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나의 형제라, 나의 자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 My brother, my sister.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만일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비보셋보다도 더 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절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믿음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원 얻는 이 믿음은 기적이나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때에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난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쫓아내게 된다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표적을 요구한 이유는요,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표적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함도 없이 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기적들 하나하나를 깊이 상고함도 없이 그들은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을 비난할 또 다른 근거를 찾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고 그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이 거절하시는 그런 기도들과 요청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물리치십니다. 이미 주님은 그들에게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고치셨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마귀를 물리치셨지만 그들은 애써 그 모든 사실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정오의 태양을 가리려는 듯 안간힘을 쓰면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비참한 노력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과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로 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불쌍한 몸부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다른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시는 최대의 이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지 못해서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눈앞에서 행해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별을 보고 행성들을 바라보고 이 자연 만물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지자 요나가 행했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음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나서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의 내용을 익숙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은 오늘 한번 이 구약의 요나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서 참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스토리가 요나서인데요. 네 장밖에 되지 않고 장수도 짧고 내용도 참 재미있어서 중간에 멈추기가 힘들 정도로 요나서는 재미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 요나서에 보면 선지자 요나는 3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딱 하루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서 더 이상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나라의 수도인데 그 사람들이 왕서부터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그때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왜 그 악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요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교사가 되셨습니다. 아마 여러 차례 방문했던 마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방문하셔서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장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애석하게도 유대인들은 니느웨 사람들만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고 또한 빈약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단에 서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또 한 사람은 남방 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바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에게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행하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먼 거리를 여행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이 여인은 솔로몬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산상 설교를 보시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의 말씀인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 여행은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습니다. 여행의 불편함과 여행의 고단함들, 오늘날처럼 그렇게 여행에 필요한 뭐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향한 그 열정,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그 모든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의 마을들 곳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였고 영적으로도 타락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요, 표적이라는 단어와 말씀, 개역성경에는 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표적이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고 본다는 동사와 듣는다는 동사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표적을 보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참된 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과 권징의 시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의 시행, 성찬과 세례를 시행하는 것이고 권징은 처치 디스플린을 말합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꼽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설교자가 비록 언어가 어눌하고 또 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3일길을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단 하루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던 그 선지자 요나의 설교를 통해서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한 남방 여행 여왕처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희생을 지불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고난과 불편함과 모든 손해를 감내할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있습니까? 우리는 남방 여왕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 43절에서 45절 사이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우 생생한 묘사를 해 주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람의 상태를 청소되고 잘 수리된 집으로 묘사하시죠. 아마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악한 영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셨다는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흑암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처음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돌아다니다 그 집에 다시 돌아와서 일곱 귀신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문자적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비유를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그 스토리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쫓겨나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 오신 그 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이후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나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시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이전보다도 더 악하게, 형편이 더 나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바 여왕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왔던 그 남방 여왕, 스바 여왕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니느웨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지극히 적은 은혜를 깨닫게 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즉각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과 중복되긴 합니다만 50절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이 시편 143편 말씀을 제가 설교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와 아주 적절하게 연결이 되어서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저는 이 시편 143편 10절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시편 143편은 시편 142편과 같은 선상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시입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 쫓기는 사람의 상태에 있습니다. 시편 143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단어를 다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3절만 보시면 핍박이라는 단어와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암흑이라는 단어를 보면 지금 다윗은 큰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이곳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는 10절을 보면 놀라게 됩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이 공경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서 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 공경 가운데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난에서 건져달라 기도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누가 주님의 가족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5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저는 이것이 행함의 완전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소원, 성향,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 그 삶에는 많은 불완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고 급기야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 같고,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으신 이후에 주님은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냐? 그러면서 5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혈연적 가족 관계가 아무런 중요성도 없다고 무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구속사역을 수행하시는 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염려와 배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인간의 언어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 혈연적 가족 관계가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게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 누구나가 교회에 갈 수 있고 누구나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누구나가 원하면 성경을 손에 들을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누구나가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눈물 없이 또 피를 흘림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만 해도 제가 몇 년 전에 막 눈물 성경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전달하는 선교사들이 발각이 되면 그것을 이제 재래식 화장실에다 다 성경을 버린답니다. 다시는 쓰지 못하게. 눈물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통에 그 오물 통에 그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 그 통에 빠진 성경을 건져내서 물로 씻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종이가 되니까 얼마나 쭈글쭈글합니까? 그런 성경들을 가지고 눈물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냄새나고 지저분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 그 성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현실이 여러분 뭐 몇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읽은 책에서 읽은 것입니다.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인가? 그런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북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죽음을 각오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것 같은 이 일이지만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놀라운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육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들었다면 참 서운했을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서운했을 그 가족들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혼들을 훨씬 더 친밀하게,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무비보셋을 말씀드렸죠.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감격하여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이시여 돌아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감격이고 훨씬 더 큰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 쉽고 또 우리가 가시돋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기도 쉬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은 나의 형제라, 나의 자매라 부르고 계시는 대상들입니다. 주님이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험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성도들은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찬송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는가?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고 초청하시지만 그 초청을 거부하는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초청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 없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 하나님,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의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맛보며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한 증거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 은혜의 장대비와 같은 그런 역사를 사모하며 더욱 하나님을 힘써 찾아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만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기까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